함께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로 19절 말씀. 보통 일반적인 보통 평소보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예, 오늘은 조금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할 예정이어서 꼼꼼하게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9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추석 마지막 날인데 본문이 좀 그렇죠. 좀 참고 읽으시면 뒤에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좀 더 갈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는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는 없고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우르는 강같이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그냥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에 툭 떠오르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냥 툭 생각하기에 여러분 인생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기원이 잘 되고 싶어요. 예, 아 정답이네요. 그렇죠? 어디 달이라도 떠 있어야 될 건데 소원을 빌었는데... 잘 되고 싶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혜령아 너무 그렇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마. 넌 잘 될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도 널 좋아하는 것 같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퉁 드는 느낌에. 그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느낌이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에 꽤 영향을 주지 않나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되는 순간 몇 순간을 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내 인생 전체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뭔가 잘 안 되는 몇 가지 순간 빼고는 기분이 좋죠, 그렇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뭔가 공격받거나 상처받는 그 시점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칭찬하거나 내가 뭔가 해냈거나 그 순간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10대에는 제 인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서가 제 기저에 이렇게 끌려 있어서 뭔가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시니컬하고 약간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20대에는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난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저한테 좀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양쪽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0대 때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주어진 것 말고 그 이상을 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20대 때 내가 잘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성실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내 약점을 보완해내려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문제는 뭐냐면요.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그 앞에 담겨있는 한 단어 우리가 막연하게 그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엔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10대 때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는 막연하게 난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거는 내 생각엔 지금 돌아보면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4, 50등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럼 반에서 4, 50등 하면요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 잘 되면 쟤들이 잘 되겠지. 내 앞에 있는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20대 때는 사실은 대학을 잘 간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갔다는 게 지방대를 갔지만 제 국문과를 갔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게 제가 운동을 잘해요. 뭐 외모가 출중해요. 성격이 좋아요. 그냥 말 하나 잘하잖아요. 근데 말 하나 잘하는 걸 인정해 주는 데가 거기잖아. 거기는 말 잘하는 애가 되게 인정받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인정받고 격려받은 경험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신학과를 갔어요. 여기는 말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국문과 그래도 글이라도 잘, 글도 잘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장점이 좀 부각되는 공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그냥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렇죠? 사실 성적이 좀 나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이란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어떤 낙관과 비관을 가졌던 게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도 문제고요. 왜요? 막연하는 건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거가 내가 이걸 보니까 이럴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보단 이 부분은 어때?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 아 그럼 그걸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잘 될 것 같아. 대책 없어요. 그렇죠? 야 너 이거 문제야. 아 그래요 목사님? 아 전 근데 왜 잘 될 것 같죠? 아 전 나 안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아 전 목사님 그래도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는요, 이게 구름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태도로 삶을 인식하는 것, 막연한 태도로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게 나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때가 존재합니다. 물론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모르겠어요. 저는 믿기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 분명 근거가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막연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음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막연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근거 위에 다른 하나들을 쌓아가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난 믿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로 가면 사실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연하게 안 믿는 사람한테 신앙 갖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전 왜 안 믿기죠? 여러분 안 믿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막연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기에 실체가 없을 뿐이지. 그건 근거가 없어요.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런 이유로 안 믿게 되는 근거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실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막연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막연한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막연함을 갖게 되는 이유가요. 내가 겪는 개인 사랑이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을 걷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쭉 평탄하게 내가 내 힘으로 해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특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막연하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몇몇 장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운이 필요한 시점에 운이 없었다고 느낄 때 뭔가 하나님이 좀 하나님 난 안 믿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요. 내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해왔다기보다 결정적인 좋은 기회들이 부여됐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인생이 내가 해낸 개념보다 합리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구도 속에서 쭉 흘러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을지라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개인사의 경험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막연한 경우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이 근거가 맞는 근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취약한 근거죠. 여러분, 내가 내 개인사가 어떻게 겪었다는 것으로 신의 존재와 유무가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다고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의 한정에 못한다고 해서 상대성 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건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패턴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막연함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접근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사가 안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여기가 지금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이스라엘 유다가 개국하고 한 3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300년 정도가 지났으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조선은 개국한 지 50년 지났어요. 조선이 개국한 50년이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초라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대와 두려움이 반반이잖아요. 근데 개국한 지 한 3,400년이 넘어가면 이 나라는 이 정도다라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그냥 유교를 섬기는 나라고 자기 나라 땅은 지키는데 딴 나라는 못 쳐들어가는 나라고 중국한테는 속고 있고 일본한테는 가끔 깨지고 가끔 일본은 깨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나라 라는 식으로 개념이 잡혀버린다면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300년이 지나 보니까 그냥 삼류 약소 국가로 그냥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삼류 약소 국가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리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떴는데 그게 세상을 휩쓸고 다녀요. 근데 거기에 잘못 걸리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유다가 처한 현실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애고 잘난 애들이 휘젓고 다니는데 걔들한테 잘못 걸리면 난 골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걔가 좀 이렇게 무서워요. 그 시대가 무섭고 그 상황이 무섭고 그 세상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은 뭐 대단한 말들이 적혀 있잖아요. 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해를 세상에 전할 그런 민족이고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되게? 그냥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는 얘기고 안 맞는 얘기고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얘기고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거, 그렇죠? 자,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그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고 그의 귀는 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야.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의 손은 짧아. 그가 도울 수 있는 건 뭐 마음의 평안, 뭐 위로, 뭐 이 정도? 이런 거지 그는 상황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짧아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의 귀는 어두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큰 관심이 없어.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바닥을 막 굴러다니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 인생에 한 세 번 정도 도와줘. 그렇죠?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 이렇습니다. 별 말이 없어. 하나님 뭐 이래도 별 말이 없고 그냥 막 내가 굶고 쌩 난리를 쳐야 세미하게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정도? 뭐 그 정도야. 하나님은 귀가 어떻게 해요? 어두워, 둔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이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관이죠. 내가 겪어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하나님은 그냥 손도 짧고 귀도 둔하고 내가 삼류국가고 지금도 어려운 삶을 휘둘리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막연함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 되게 기가 막혀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기가 막혀 하면서 쓰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게야.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니네가 지금 요 정도로 사는 게 니네가 지금 요러고 사는 이유가 내가 안 도와주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그래? 좀 그렇게 막연하게 보지 말고 명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네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좀 명확하게 선명하게 치열하게 규정해낼 필요가 있지. 그리고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에 대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그려야지. 그럼 명확한 지도 없이 막연하게 오늘 어렵네.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걸 같이 꿈꿨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꿈꾸시는 걸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잘 안 됐어. 그럼 그때서야 생뚱맞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선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자주 이런 태도로 접근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막연하게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막연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도 없이 나는 나아지는 목적도 내가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하지만 물론 결론에서 뭐 우리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해요? 이사야에서 뭘 하려고 합니까? 유다에게. 유다의 문제가 뭐였는지 명확하게 보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고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너희 입술은 거짓에 대하여 악독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약간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요? 내가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되는 다 내 책임이란 거구나. 다 내 책임이네. 넌 잘못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잘못 하나도 없고 다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란 거네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더 해? 내가 나쁜 놈이라 했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끝이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프닝이고. 그럼 뭐가 네가 악해서도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악해서 인제 대한 디테일을 한번 더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텍스트를 좀 많이 봐요. 이는 4절에 뭐가 나오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어요. 포인트를 봅시다. 공의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송을 언제 하죠? 소송을 언제 해요? 소송 해보셨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아직은. 공의대로 소송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얘랑 나랑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얘가 틀린 걸 맞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걸 맞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법정에 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맞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맞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 뭡니까? 소송이죠. 소송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소송이에요. 그럼 소송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얘가 틀린 걸 맞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 치사하다. 안 보고 말아. 귀찮아. 뭐 그런가 보지. 요즘에는 다 저렇게들 뜯어먹고들 살아. 내가 당한 내가 병신이지. 나도 그렇게 나중에 뜯어먹어야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이 사람의 삶에선 맞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소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일단 여러분 내면에서 있어야죠. 내가 틀린 걸 찾고 맞다라고 해요. 그게 틀린 걸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 내 감정만 중시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에 계획 없이 살면 안 되는 거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이게 틀려.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소송해야죠. 이 틀림이 맞음인 것처럼 내 안에 서 있으니까 내가 소송을 해서 이 틀림을 맞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꽝꽝꽝 판결을 내서 내 안에 이것이 더 이상 기준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면에서,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좋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애는 좋은 애, 나랑 맞는 애는 좋은 애, 나랑 안 맞는 애는 나쁜 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애는 나쁜 애. 이게 불이하잖아요. 근데 난 실제 이 기준을 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소송해야죠. 내가 이 내중심적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내가 소송해야 된단 말이야. 사회적으로도 내 좋을 대로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송해서 내가 건강한 관계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내가 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공의의 소송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 유다는 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던 기준을 그냥 쓰죠. 자기 좋은,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좋으니까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판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뭘로 하겠어요? 기준으로 공의를 세우지 않았는데 판결을 뭘로 하겠어요? 잘못된 기준으로 판결하겠죠? 그렇죠? 내가 쓰는 기준, 진실이 아닌 기준, 진리가 아닌 기준으로 내가 맞다라고 판결하겠죠? 그렇죠? 어제도 우리 와이프랑 이한이랑 싸우는데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좋네. 이 외에가 생기니까. 네, 싸우는데. 엄마가 잘했어요. 엄마가 90% 잘하고 아이가 10% 잘못했는데 그걸 설명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나중엔 엄마가 말하면 들어. 무조건. 막 이러더라고요. 네. 애는 이제 그 말꼬리를 잡은 거죠. 사실 애가 잘못했는데. 엄마 말은 왜 무조건 들어야 되냐. 엄마니까. 뭐 어린이니까 뭐 이렇게 나선 거죠. 우리 와이프는 약간 가끔 논리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애는 그 말꼬리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잡고 늘어지는 거고. 둘이 계속 싸우죠. 거기서 그 기준 자체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은 이해하죠. 얘가 그냥 내 말을 하면 그냥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어머니의 사소한 소망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기준을 그냥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기준을 쓰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썼다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저런 부당한 기준을 내 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이 되게 분노가 되지만 이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나도 또 하나의 불의가 되거든. 왜? 부모가 교육할 땐 다른 부모가 끼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난 이걸 또 참아야 돼. 그죠? 그냥 내가 거기서 열받는다고 또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화난다라는 기준을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답답하다는 기준을 쓰는 거고 내가 화난다는 기준을 쓰는 거고 내가 좋다라는 기준을 쓰는 거고 내가 싫다라는 기준을 쓰는 거고 거기에 공의가 있어요? 없죠. 사람이요 공의로 소송하지 않으면 진리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뭘로 판결해요? 내 기분대로, 내 관계대로, 내 이해관계대로 판결하죠. 결정하죠. 뭘? 내가 오늘 할 행동을, 내가 오늘 할 말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생기나요? 안 생기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견과 기준에 상관없이 자기 의견과 기준대로 이미 많은 것들을 판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견과 기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의뢰한다로 표현을 하는데요. 4장 중반부에. 그리고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을 밟은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은 옷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으며 그 행위의 죄악의 행위라 그 사람은 포악하는 것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비유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독사의 알이죠. 그렇죠? 독사의 알이에요. 알은 뭡니까? 알을 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이게 뭐예요? 독사의 알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내가 보기엔 뭐야? 알이야. 근데 누구 알 같으니까 품는 거예요? 내 새끼 같으니까 품는 거죠. 내 알 같으니까 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올 줄 알고 품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올 줄 알고 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사의 알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 생명인지 내 가치인지 내 미래인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알이니까 여기에 뭘 드려요?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죠. 성의를 다하는 거죠. 결과가 날 때까지 이걸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는 순간 그게 나를 공격하죠. 그게 나에게 해롭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했을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미줄로 짜는 옷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거미줄로 옷을 짠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뻔하죠. 거미줄로 옷을 짜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누에 같은 걸, 꼬치 같은 걸로, 여러분 명주실 같은 걸로 옷을 짜야지 거미줄로 옷을 짜면 그 옷을 짜는 형태를 만들기도 어렵고 실을 뽑기도 어렵고 만들어놔도 입는 순간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게 뭘 표현합니까? 그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걔 나를 멋지게 해줄 수 있어요? 걔 나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걔 나를 보호받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옷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되지도 않은 걸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수많은 삽질 중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미드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미드는 프렌즈입니다. 저와 함께 늙어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아닌가? 정말 최고의 시트콤이 아닐까요? 저는 시즌1부터 시즌10까지 다 봤습니다. 한 회도 빠지지 않고 2회 정도 본 것 같아요. 시즌7은 한 3, 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즌10까지 다 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 눈물이 나요. 얘네들이 다 이사 간단 말이야. 그리고 빈 아파트를 쭉 비치는데 이 10년의 세월이 느껴지면서 그게 딱 꺼졌을 때 몰려들어오는 허무. 시즌 한 회당 30분 정도, 한 시즌당 24회, 그 시즌에 10회, 그것을 두 번씩. 내 인생의 젊은 날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까워 죽겠어요. 전 로스트도 봤어요. 아, 또 뭐 봤지? 저 되게 많이 봤어요. 하여튼. 네? 내가, 거기에 내가 평화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프렌즈 볼 때는요 다른 건 그렇게까지 못 봤지만 한 회가 빠지면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 시즌7이라고 해서 알집으로 다운받았는데 8회가 빠져있고 이래요. 그런 것도 다시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찾아 모으는 열심과 열정과 내가 오늘도 일찍 퇴근하면 아, 오늘은 내가 이 미드를 볼 수 있겠구나 전도사 때인데 내가 집으로 달려가서 영혼들은 뒤에 있는데 빨리 달려 집으로 들어가서 그걸 또 보고 앉아있고 킥킥거리고 있고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럼 이건 나눌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것보다 얼마 큰 삶질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렇죠? 내가 그게 독사의 알인 줄도 모르고 그걸 품고 있었던 난 진짜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했던 연애 10분의 1만 할 거예요. 정말 난 그것만 해서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내 시간들, 내 열정들, 내 관심 내 인간관계 다 어디 갔어? 네? 물론 거기서 성장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성장은 10분의 1이면 충분했어요. 사실 뭐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썼던 연애에 썼던 시간들 내가 TV에 썼던 시간들 내가 거기서 인정받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지나치게 열정을 다해서 했던 직장 생활들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잘 보려고 내 기준과 다른 기준을 내가 그냥 수용했던 변질의 순간들 얼마나 나에게 인생의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을 짜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할 것처럼 그것이 부화되면 내 인생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썼던 시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며 그것들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삶은 내팽겨친 채 내 생각에 왜 그런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게 네 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미줄이 너를 따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선 명확한 고민과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을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 내 인생의 비전과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 이런 것들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좀 고리타분 얘기처럼 느꼈고요. 그럼 뭘 했습니까? 어떤 왕은 뭘 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인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기고를 세우자. 그래서 병기성을 세우고 내가 그리고 재물을 쌓는 성을 세우자. 재물을 쌓는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이 결국은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는 이유가 돼서 다 털리고 야, 우리가 유대적인 방식이 잘못된 거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최신 트렌드가 뭐냐? 바벨론 방식이 최신 트렌드다. 그걸 우리가 이입해서 따라가자. 라고 하는 순간 남의 흉내 안에는 이류가 되고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뛰다가 아 몰라 꼭 인류 국가가 돼야 돼? 난 왕이니까 난 놀고 먹을래 왕 좋잖아 뭐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거지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라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자기들이 바른 기준을 세우고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도 않은 채 내가 생각하기에 경기성을 세우면 내가 생각하기에 즐기는 인생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저 나라의 방식을 따라하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독사야를 내 아리라고 정해놓고 자기가 지금 거미줄을 만든 옷을 진짜 내 인생의 코트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애지중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었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 못한 즉 우리는 빛을 바라는 어둠 뿐이요. 그렇죠? 뭔가 빛을 바라고 이 알이 부화되면 인생의 아름다운 날이 올 줄 알고 그 옷을 입으면 되게 아름다운 따뜻한 날들이 올 줄 알고 빛을 바라였으나 어둠 뿐이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여러분 인생의 20대에 인생의 30대에 인생의 10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즌에 아 이걸 하면 내 인생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열심히 투자하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그 시즌을 보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나이도 조금 먹었고 환경도 조금 더 어려워졌고 내가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유다는 위축되어서 나라가 없어진 말아야 되는데 살아는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더듬으면서 길을 찾는 뭔가 내가 생각한 빛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듬으면서 좀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도 확신이 없지만 일단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이거니까 이것 잡고 걸어가는 게 낭떠러질지 계곡인지 모르면서도 일단 이 나뭇가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 이들의 상황이라는 거, 이들의 현실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나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그러고 태도가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서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당장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밝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패턴이 안 바뀌었는데 전체 패턴은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상황이 딱 좋아지길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세상에 인간관계는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구슬피 하룻밤 운다고 모든 것을 가진 결과를 주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내내 놀다가 고3 때가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살겠으니 내가 진짜 잘못했고 서울대만 넣어주시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런 데 인격과 삶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내적인 위기가 오고 내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내 기분 좋게 해주시고 내 내면 건강해주시고 이 밤에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하룻밤에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곰처럼 울부짖어보고 비둘기처럼 울어봤지만 아 구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막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엉크러뜨린 다음에 내가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울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울었는데도 안 도와주니까 아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보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가 보다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함이 사람을 죽입니다. 명확한 통찰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엔딩인가요? 하나님께서 야, 네 인생은 이래서 문제인 거야 라고 얘기를 끝내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15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가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정확히 해보시죠. 여러분 야, 네가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갔다가 네가 거의 꼬꾸라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살피는 거예요? 아니죠. 평가하는 거죠. 비평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살핀다는 건 누가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애를 살피는 거예요. 애가 지멋대로 가요. 어? 애가 막 지만대로 뛴단 말이야. 그리고 안 먹어야 될 걸 집어. 그리고 하지 않으려 행동을 해. 그걸 어떻게 해, 부모가? 살피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좋은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라고 해서 이 아이를 좋은 마음으로 끌어다니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그게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보살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논리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가 봐.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거나 무능해. 하나님 나랑 큰 상관없어. 왜? 내가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 별거 없거든. 내 인생 별거 없으면 하나님 별거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줬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쵸? 그런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기준을 그렇게 잡고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서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어, 그래요? 그럼 다 내 잘못이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네? 하나님은 나를 비평하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그런 태도로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과 기회를 죽여가시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살피고 계시며 나아지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아, 니네들이 뭐 피가 가득하고 독사의 알 막 이런 우리는 안 읽어버려요. 사실 눈만 가는 거지 안 읽어. 그냥 눈만 가는 거야. 기다리면서 그렇죠. 눈만 가는 거야. 평화에 됐고 아직도 나쁜 얘기다 하다가 오케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그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른다라면 형광펜으로 쫙 짓는 거지. 나아질 거다. 여러분 이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나아져 안 나아져? 안 나아지죠. 왜요? 그렇게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채 막연하게 나아질 기대를 갖는 패턴으로 성경이 있는 거니까.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요. 그것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 저한테 아 김봉현 봉현아 네가 고3 때 공부만 좀 열심히 했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 내가 40에 수능 볼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누가 나한테 야 네가 그래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는 의미가 있죠. 나이 40이라고 공부를 안 하나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 내 미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붙잡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네가 이걸 해오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얘기할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기회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된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나서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공의로 갑옷을 입으며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에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에 겉옷을 삼으시고 뭐 이렇게 자꾸 입어요. 하지만 입는 거 빼고 단어를 봅시다. 맨 처음에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보복.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입는다는 건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공의로 찾아오시고 구원으로 찾아오시고 보복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뭘로 찾아오세요? 열심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정의로 찾아오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이라도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만 반짝 좋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삐 이거 하시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거 하시자는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져야 되는 전쟁에서 이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기근에게 구원에도 해주셨고요. 잡혀갔는데 살아 돌아오게도 해주셨어요. 피할 길은 정말 많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에는요. 이 피할 길을 예비한 오늘의 처방, 진통제 먹는 거. 이거 좀 그만하자고 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문제부터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가 엉그러진 거니까 너희들한테 기준 먼저 다시 세울 거야. 그렇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을 몰라서 꼭 이렇게 됐어요? 아는 것도 있었죠. 그게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아는 것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건지셔서 되어지게 하신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 큰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 사람을 쏙 빼서 그 위로 올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가르치시고 그 기준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추구가 행동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렇죠? 그것이 그가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구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복으로 오신다고 했죠. 날 보복하세요? 아니죠. 날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이기적인 본성. 날 이렇게 만든, 그쵸? 그게 원수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충 살게 만든 게 뭐예요? 내 이기적인 본성이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어요? 내 조급한 마음, 막연한 사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부어넣은 세속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으신다는 거죠. 공격하신다는 거죠. 포복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은혜의 흐름을 세우시고 세속의 흐름은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걸 열심히 할 거다, 진짜. 그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치? 한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가봐줄게. 내가 한번 내려가줄게. 내가 한번 기회를 딱 줄 테니까 그걸 잡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공의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와 보복의 기회를 너한테 한번 딱 줄 테니까 예수 십자가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한번 딱 내려올 테니까 그때 네가 탁 잡아야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내가 지금 거미줄로 옷을 짜고 뭐가 맞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내가 헛된 거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넌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가 맞는 건지 가르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흘러들어가는 그 흐름들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존재하고요.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됨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변질된 것들을 변화되게 하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 유다가 받아들였어야 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야는 유다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유다에게 중심 문제 해결하고 가자는 겁니다. 핵심 문제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바로 고치고 가자는 거예요. 전체를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갑시다. 적용하고 마칠 텐데. 적용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막연하게 인식하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냉철하게 통찰하십시오. 내 자신을 절대 막연하게 인식하셔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왜요? 아, 난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왜요?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막연하게 인식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통찰하십시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이후에 그 그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가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통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에서 스스로 막연하게 지우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세상과 사고와 의지가 여러분들을 조정하기 쉬운 인간이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다고 완고하게 되는 인간이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나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한테 올 때 질문을 들고 오셔야 내가 설명을 해주죠.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내가 맞춰? 막? 막 이렇게 안수하나? 우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겨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갑자기란 없어요. 그냥, 요즘에 삶에 대한 열정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아, 그럼 뭐. 또 어쩌. 대단한 거 뭔 줄 알아요? 나 가끔 맞춘다? 네가 그러고 와도 내가 맞춰. 응? 맞춘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 내면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말고요. 방어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진리로 냉혹하게 비평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평해. 야고보서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쓰세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제가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해요. 교회가 잘 돼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 속에 절반 정도는요, 내가 안정돼서 좋아해요. 그건 싹꾼이잖아. 그건 사업이라고. 그건 내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지 먹을 거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하나 지속적으로 일하는 성직 먹을 거리를 위해서 일하는 성직자들을 비판하시거든요. 물론 내가 안정된 게 좋죠. 좋아야 되죠. 하지만요. 오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커요. 왜?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지금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질시킵니다. 분명히. 분명히 변질시켜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를 지적하십니다. 싹꾼이라고. 돈만 하는 목회자고. 막. 냉혹하게 자기를 비평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니까 내가 행복해. 여러분 여기 비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왜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 좋아하는 마음이 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좋죠.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오, 사실은 오 이상이 그것이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눈을 한쪽만 갖고 그것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준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삶의 기준을 냉혹하게 비평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편안한 걸 즐기고 성공을 사랑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나의 선택과 추구의 기준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잘하는 걸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길 바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서 그런 것인지 내가 사람한테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넌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도 내 스스로 냉혹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면의 지도를요 치열하게 그려내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기준을 쓰고 있는지 냉혹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끊어서 얘기하면 먼저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평가까지만 하면요 못 살아. 내가 자꾸 평가로만 진입하고 3번을 못 보잖아요. 아 진짜 목사 못 해먹겠다. 아 그럼 편하니까 좋지. 그럼 굶어 죽어? 막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갖고 막 기도할 때 막 뭐라고 하면요. 처음에 올라오는 건 반발심이에요. 아, 그럼 내가 뭐 여기서 뭐 굶어 죽고 있어야 마음 편할까? 막 그냥 집도 막 쪼개서 여기서 잘까? 막 이한이랑 살아? 저기 방으로 꾸미고 칸막이 하고 뭐 그래야 행복하시겠어? 막? 막 그렇게 막 꼴불견이야? 내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막 죽어? 막 이러면. 기도해보세요. 그게 안 올라오나. 아, 이 정도 인정받는 게 뭐? 아, 그럼 이 정도 편한 게 뭐? 아, 그럼 성공하지 마? 그냥 실패할까? 막 비참하게 죽을까? 막 숨겨? 아, 처음에 막 반발 심리가 먼저 올라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찰하고 그것을 비평까지만 하면요.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어떤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번 있을 때 견디는 거. 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가능성과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실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거기서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더 좋은 기준을 세우고자 하시고 그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시는 그 꿈이 있을 때에만 내 이번에 비평을 견디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 비평하잖아요. 지금 5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며 나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평하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정말 방탕하고 사치하고 막 사람들 뭐 저 연쇄살인범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막 이 욕을 먹지만 이 사람 그냥 이게 삼류국가인 게 싫어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해보다가 또 몇 번 깨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잘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혹독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망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속였고 광포했고 포악했고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백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옷을 입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그가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겉옷으로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그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강물이 뒷물결에 밀려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59장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니컬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선명하게 진명하고 내혹하게 자기를 비평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려내오신 것을 경험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59장에는 회복의 흐름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회복의 가능성과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강의 설교 안 해. 여러분 나를 버릴까 봐 자꾸 못했는데 오늘 괜찮아. 자주 해야겠다. 그렇죠? 이 59장이 때때로 되게 아프지만 아 저도 이 거미줄을 만든 옷을 얘기할 때 아파요. 아, 내가 거미줄을 만든 옷 요 정도만 되면 나아지게 저 정도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른 기준을 세우는 그것들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갑시다. 우리 가운데 한 문장으로 마무리해보면 그리고 여러 문장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막연하지 않게 치열하게 알아가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바꿔나가십시오. 치열하게 알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용기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는 사실 되게 한심하구나.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바꾸자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 가서 다 헤집어진 다음에 당신 암 말겨서 곧 죽어요. 이 얘기 들을 건 병원 왜 갑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지. 고치려고 헤집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려고 해집는 거고, 그렇죠? 치열하게 문제를 인식하세요, 그렇죠? 막연함 속에 숨지 마시고요, 치열하게 문제를 인식하세요. 그리고 용감하게 그걸 바꿔나가십시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고통에 무너지고 통증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통이 왔을 때 그것들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을 겪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에게는 위기가 성장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금 내가 했던 문장은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 3에 나온 얘기예요. 여전히 위대를 좋아해요. 큰일이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삶의 결과가 있길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살던 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당연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결과가 있길 바라지 마세요. 하지만 살던 대로 살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며 하나님과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왜 같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숙제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왜냐하면 사실 고통은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로 생기는 게 한 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기는 게 한 텀이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생기는 게 한 텀이 있기 때문에 세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고통을 더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 설교를 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관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책임인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그리고 여기에 문제인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요 사회적인 고통이나 타인에 의한 고통도 같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요? 타인을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도 그것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때도 그것을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체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일하시는데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관계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이 관계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 일하실 수를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문제 혹은 과제를 하나님께 풀어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예, 아까 기환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잘하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자신이 잡혀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치열하게 알아가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바꿔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진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방어하고 합류하지 말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렇게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전달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내가 영에 능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내가 다 전달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과의 생각이 존재해야 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과의 생각 온전히 전달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외면하는 자,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문제를 직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문제를 천명하게 아프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대면했을 때 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졌다면 주님 나에게 바른 기준으로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관계를 갖고 기도하시고 혹시 상처주고 상처받은 것 있다면 주여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갖고 기도하시고 내가 일하고 노동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한테 보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그 관계들을 가지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직장의 현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현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여지는 내가 나인 줄 알고, 거기서 비춰지는 내가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내가 거기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세상이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상황과 아버지 환경이 나를 잠들지 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직장의 현장으로 복귀하면 거기서 있는 내 평가가 나인 것 같고, 거기서 있는 내 업무가 내 인생인 것 같고, 거기서 있는 내 위치가 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나와야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걸어나와야겠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부터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걸어나올 수 있는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관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관계대로 저희가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를 돌보아주옵소서. 아유 관계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혹시 이기적이진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보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을 만들어내게 하시오며, 또한 아버지 내가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돌보셔서 내가 의미에 가운데 관계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삶의 기회 가운데 건강한 관계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며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행복이 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아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내면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내 안에 씨뿌리고 지나갑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아버지 내 안에 씨뿌리고 지나가서 내가 또 성공을 바라보며 달리고, 내가 또 안정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가 또 인정받고 욕구에 가운데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인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나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며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의 추구인 것을 기억하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있는 기도문의 기도대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의뢰의 피복받는 사람 되기를 선하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이 참 어둡습니다. 눈을 뜨면 마땅히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한심한 것처럼, 세상에 별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뭉뚱그려서 오해하고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눈먼에서 걸어나와서 내 인생에 어떤 족적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준들로 살아왔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것들을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드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외면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치열하게 내 문제를 인식하겠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것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한 사람의 심령과 인생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